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를 이제 강의하는 가운데 14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11조 얘기가 나오죠. 11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구체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11조에 갖는 그 오해된 부분들을 먼저 언급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11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세금 내듯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갖는 분들이 있죠. 이건 뭐 의무다. 그래서 10분의 1, 마치 세금 떼듯이 그런 관점이나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가장 보편적으로 오해가 된 그 개념은 11조는 축복의 계약금이다. 11조를 내면 복을 받고 안 내면 그 다음 달 안 낸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빵꾸를 내게 해서 애가 아프든지 그래서 병원비가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11조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11조에 관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지만 책마다 강조하는 초점이 다 틀립니다. 창세기에도 11조가 나오죠. 그 부분도 초점이 틀리고 또 오늘 신명기에서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11조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에서는 도대체 11조를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강조를 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절 첫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여기 토지가 나오고 소산이 나오죠. 토지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산은 그 땅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농작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뭐 직업이 단순했기 때문에 또 생업과 본업이 딱히 구분되어 있질 않았고 그래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게 사람들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의 과정을 빌려서 11조를 설명하는데 우선 토지 소산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아니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거기에 얻어지는 농작물, 결과물이죠. 그 결과물은 누가 결과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 11조라는 말은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10분의 1이라는 수학적 개념이 아니죠. 10분의 1을 드려라라는 말이 아니고 열의 첫 것. 열의 첫 것은 히브리수의 1은 장자, 만물, 일, 첫 것 다 같은 얘기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나머지 전부를 대표한다. 대표의 수예요. 그래서 첫 것이 죽으면 실상은 다 죽는 겁니다.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첫 것은 대표라는 개념과 함께 전부라는 개념이 이 수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분지 1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부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아울러 나머지 9도 하나님 겁니까? 자기 겁니까? 하나님 거죠. 11조를 드리는 분은 나머지 9도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토지 그리고 소산은 원인과 결과를 함축하는 의미입니다. 땅에서 열매가 나죠. 그 땅은 원인을 말해요. 그리고 농작물은 결과를 얘기하죠. 근데 원인과 결과가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일날에 11조뿐만 아니라 헌금 드리죠. 그 헌금 왜 드립니까? 우리가 헌금 안 하면 교회 경영도 안 되고 또 목회자들 사례도 못 드리고 이런 경영적 논리에서 헌금을 하는 거 아니죠. 헌금하는 그 행위 자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의미가 함께 있는 거죠. 제가 사는 힘의 근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이 내 삶의 원인이고 근거입니다. 이 고백이 헌금 행위 속에 녹아져 있는 거죠.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1차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인생의 힘은 이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토지와 소산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둘 다 원인과 결과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 11조는 1차적인 교훈이 뭐냐 하면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1조를 드리라는 명령 속의 첫 번째 교훈이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11조의 정신이에요.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사는 힘의 출처와 근거가 이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게 11조를 드리는 행위고 헌금을 드리는 행위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11조가 처음으로 드려지는 현장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가 잡혔다는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318명의 집에서 훈련시킨 가신들을 데리고 국외 부족이 엉켜 싸우는 중동전에 뛰어듭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중동전이죠. 그 와중에 롯이 붙들리고 다 털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요. 국외 부족이 엉킨 와중에. 근데 어쨌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되찾고 빼앗긴 것도 돌려받아서 승리를 해가지고 전리품을 앞세워 돌아옵니다. 사람들도 다 구하고. 이때 아시는 대로 두 사람이 마중을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은 소돔 왕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잘 아시는 대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낭독을 합니다. 너에게 승리를 준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 감사할지로다. 너에게 승리를 준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그러자 화들짝 정신을 차린 아브라함이 최초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거기서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십일조의 정신은 뭡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주었으니까 너 나한테 십일조 떼서 바쳐라. 그 말이 아니고 감사 정신이었어요. 이 모든 은혜와 승리는 네 힘으로 네 실력으로 네가 근거가 되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것이다. 이걸 멜기세덱을 통해 깨닫고 아브라함이 최초의 십일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절대 십일조는 계약금이 아니에요. 내면 복을 받고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성경 한 군데에도 그런 관점에서 십일조를 가르치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돔 왕이 환영사를 또 하죠. 소돔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물품은 네가 갖고 사람들만 돌려보내라. 이 말은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는가 하면 그거 네가 수고하고 네가 싸워서 네 지략과 네 힘으로 네가 이긴 거니까 물품은 너 가져라. 그리고 사람만 돌려보내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죠.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나로 하여금 부자를 만들었다 할까 하여 내가 일절 갖지 않겠다. 방금 멜기세덱에게 배운 얘기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게 십일조예요. 그래서 십일조에는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십일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십일조입니다. 왜? 그 멜기세덱은 누구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왜 십일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우리가 사는 생명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이 기초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초되지 않는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삶이죠. 그래서 십일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전제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일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신 겁니다. 첫 것으로 오신 겁니다. 결국 십일조 속에 암시하고 있는 영적인 깊은 줄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무슨 열매라 그러죠? 첫 열매. 이어서 우리도 그 안에 접붙여진 존재로서 다음 열매로 무럭무럭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일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십일조.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와 방부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무엇으로? 십일조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헌신과 감사와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어떻게 하나 보십시다. 자, 29절을 볼까요? 전체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앞을 보실까요? 11조로 누구를 도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종류의 인생은 구약에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인생이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고아, 과부. 여긴 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누군가의 외부적 도움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이 세 종류의 인생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죄인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고아처럼, 마치 나그네처럼. 나그네는 정처가 없잖아요. 고아는 아비가 없잖아요.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인생이 그려내고 있는 것은 과거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뭐라 그러죠?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왜? 우리 속에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력할 수 있는 의가 없더라고요.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과부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갑자기 부요한 자가 됐죠. 저 이방 땅에 흘러 들어왔던 여인 하나,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모압 여인.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에 들어와서 부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지 않습니까? 부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제 보아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해당하는 공관자들을 누구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구제해야 되는가? 불교에서도 구제합니까? 안 합니까? 구청에서도 구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그네들의 구제와 우리 기독교의 구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뭘까요? 형태적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의 구조는 뭘 실현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과거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를 매일매일 구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생명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뭘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움으로써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타 종교에서나 사회단체에서나 하는 구제와는, 그래서 기독교의 구제는 근본적인 정신, 영적인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또 하나, 그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와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 공동체가 하는 구제는, 어떤 교회는 구제를 하는데 조금 구제의 개념이 비틀려져 있어요. 아, 여긴 구제해봐야 소용없어. 보람이 없어. 그리고 끊어버리거나 구제를 안 해요. 정말 구제할 때는 거기입니다. 도와줘봐야 소용없고 보람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구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행위 이면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거 살려내면 말 잘 들을까? 이런 전제 조건 없었어요. 딱 하나.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동기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기대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와줘봐야 보람 없을 때 그런 데를 정말 교회는 다가가고 도와줘야 돼요. 많이 속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큼 비효율적이고 말이 안 되는 공동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질질 흘리고 새고 낭비하고 비효율적이고 늘 그래요, 교회가. 뭐 일을 이렇게 하나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어줍지 않게 세상의 경영 논리를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따따붙다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사고입니다. 교회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가치가 신비성이에요. 교회는 참 신비스러워요. 저래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가게 만들어요. 야, 정말 은혜구나. 우리가 일해보면 알잖아요. 성교 나가보면 알잖아요. 저절로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하려면 많이 속아요. 또 보면은 저도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속이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그건 못 당해요. 속이고 드는데 어떻게 당해요? 그럼 굳이 하나만 하죠? 아니에요. 속든 속지 않았든 속아서 구제를 해도 구제한 중심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속아서 많이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 속아도 구제를 해야 됩니다.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져 있을 때 서독교회들이 동독에 얼마나 많이 사기를 당하고 속은지 모릅니다. 그게 쌓여서 오늘날 통일 독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호흡을 좀 길게 봐야 되겠죠. 이 땅에는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도와주고 배려해줘서 격려와 용기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 내가 이러려고 이걸 도와줬나. 이런 좌절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되고, 그래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되고. 오늘 세 가지를 11조를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첫째는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11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11조는 우리와 방불한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순종되어지고 베풀어지고 흘러가야 돼요. 이것이 신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삶의 명령이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오늘의 준엄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어느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다가 돌아가시겠죠? 그럼 그 봉사와 그 구제와 그 헌신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나는 죽고 떠나겠지만 이 일은 너희들이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통장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물려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 일이 계속 확장되고 팽창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신단 말이죠. 그건 괜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뭐 하면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나누어주는 역사를 순종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손에 복을 주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의 바른 순서가 아닐까요?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의 예배로 떠납니다. 그 삶의 예배 현장에서 이와 같은 순종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으로 올려지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남은 선교 일정을 위해서 또 이 예배가 마쳐지면 402호에서 영동울진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고 또 오늘도 한날 이 11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조 아직 못하고 있는 분들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정신을 새롭게 내 심령 속에 신앙 속에 복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